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1절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일단 이 8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또이 8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시험을 당할 만한 상황에 직접 찾아가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난 상황이 아니라 마귀가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끌고 온 것인지 이게 형통한 상황이 되었건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그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좋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고 온 것은 아닌가, 혹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보면, 8절 뒤에 보시면, 천하 만국,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 앞부분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는 광야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아찔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광야에서 보여주었다면 천하 만국이 다 보이지도 않을 테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눈이 아무리 좋아봤자 몽고에 살고 있는 사람 눈이 좋다는데 아무리 좋아봤자 어디까지 보겠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보여봤자 뭐 미국이 보이겠습니까? 유럽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게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은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다볼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주었다는 거죠. 보여주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어서 사람 누구나 다 처음에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눈앞에 딱 보여주면 야, 이게 진짜 좋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겸물생심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쳐다보면 갖고 싶고, 그리고 갖고 싶다 보면 욕심이 자꾸 생겨서 이제 방법을 찾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류 제일 첫 번째 죄악을 범했던 선악과 사건도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에 봅니다. 보니까 야, 그게 탐스럽게 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네. 이제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침 예배 때 보았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설승을 했는데 아간이 그만 이 좋은 물건들을 쳐다보고 그걸 챙기잖아요. 구약에 보면 또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줘요. 그리고서는 나아만이 살해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받겠다 돌아가라 이랬는데 이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아, 이걸 왜 그냥 보내지? 하고 가서는 들고 왔던 좋은 것들을 쳐다보고서는 그것을 챙겼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 생기잖아요. 이건 뭐 너나 할것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요즘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반지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안 보고 그냥 딱 정했으면 좋지만 처음에 꺼내놓은 반지를 보면 참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싼 거 꺼내놓으면 더 좋아 보이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분수를 넘어서는 그냥 그런 반지를 선택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뒤지게 혼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쳐다보면 욕심이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좋은 게 자꾸 보인단 말이죠. 자동차를 사러 가면 처음에는 그냥 옵션 없는 걸 사려고 했다가 내 주제에 맞게 사야지 했다가 이 계산에 맞춰서 했다가 가서 보니까 요거는 더 좋고 저거는 그럼 더 좋고 하다 보면 아 그냥 풀옵션으로 사지 이러고서는 다 껴서 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 야, 저거까지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하고 생각하곤 하는데, 처음에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나는 이제 대학 떨어졌으니까 재수해야지 했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셔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가 서울대 경영대학에 붙었다고 길거리를 뛰어가는데, 그걸 보니까, 막 속상한 거죠. 그전에는 그냥 대학 떨어질 수도 있고 재수할 수도 있는 거지 했는데 붙어서 좋아서 날뛰는 아이를 보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쳐다보면 욕심이 생기고 쳐다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선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했느냐? 구절에 보면 이르되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걸 놓고 보면 언뜻 보면 뭐 이까짓 거가 시험이 되려나 이런 거에 넘어갈 그런 이런 건덕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마음에 뭔가 욕심이 생기면 이게 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보고 좋게 여기는 거, 가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 내가 줄게. 대신 그렇게 얻으려면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줄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줄게. 네가 얻을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돼.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마귀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얻어서 네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이 욕심이 강하면 악한 방법도 사용하곤 합니다. 내가 저걸 꼭 가졌으면 좋겠다. 저만큼은 내가 꼭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지금 세 번째 시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냐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해답은, 대응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거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서 벗어나오는 또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된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쪽만 대답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걸 너한테 줄게. 그러려면 나를 경배해.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욕심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완전히 대답하시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니까 욕심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예 그건 아예 언급도 안 하시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싹 잘라서 네가 얻고 싶어하는 거, 그 대상,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네가 고민하고 있는 방법, 몽땅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합당한지를 보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자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 범주 안에 있어야지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지금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 쳐다보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를 통해 받는 것, 이것 말고 자꾸 다른 것 쳐다보면 다른 악한 방법들을 찾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주님이 시험 이기신 뒤에 결과가 나와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결과는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 두 번째 결과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글자만 읽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마귀는 떠났고 천사들이 수정 들었으니까. 그러나 현실을 생각해보면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요. 마귀가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떠납니다. 마귀가 조금 있으면 또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하시는 이 광야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항상 마귀가 판치는 곳입니다. 잠시 떠나도 결국에는 마귀가 계속 이곳에서 왕노릇하고 이곳에서 자꾸 죽치고 앉아서 우리를 시험하죠. 잠시만 떠나는 것이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마귀가 떠났다고 하지만 다시 또 찾아올 것이니까요. 이건 천사들이 수정 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예수를 수정 들었으니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얼마나 기쁜 모습일까? 현실은 어떠하냐? 천사들이 수정 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뀐 게 뭐가 있나요? 또 여전히 없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뭐 부패를 차려줬나요? 아닙니다. 떡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얻는 그 시험 이기셨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무슨 권세를 주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고통과 가난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죠. 마귀도 떠나고 천사들이 수정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놓고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셔도 현실이 안 바뀌는 때들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늘 마음에 참 담대함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몇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역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여기서 당하는 시험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 아닌 것들은 자꾸 갖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자꾸 골똘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막 이걸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로 얻을 수 있는가 때때로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쉬운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여서 내가 천하만국을 줄게. 진짜로 천하만국을 줄수 있나요? 못 줍니다. 못 주지만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못 주지만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종종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저희 어머니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얘기할 때 그런다고요. 자꾸 텔레비전과 유튜브의 제자가 되지 마라. 그 약을 먹으면 다 고칠 것 같지. 그러니까 듣다 보면 다 사게 되지만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으면 무슨 걱정? 실제로는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다 준대. 다 해결해 준대. 자꾸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건 헛된 신기루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다 알죠. 여러분, 서울대를 가시겠습니까? 중앙대를 가시겠습니까? 어느 미친놈이 중대를 갑니까? 서울대 갈수 있으면 서울대를 가지. 그거를 다 알아요, 사람은. 여러분, 조그마한 소형차가 좋습니까? 아니면 큰 외제차가 좋은가요? 큰 외제차가 좋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떠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거를 항상 욕심을 내요. 내가 보니까 1번보다 2번이 좋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2번보다는 3번이 더 좋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그게 더 좋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어떠하냐면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욕심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그게 더 좋다는 것을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마음들이 뭐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봤을 때더 좋은 것을 자꾸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안 되는 거죠. 구약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싯적에 너에게 주신 내 아내를 기뻐하라. 길거리 가다 보면 더 이쁜 여자가 보이거든요. 바보 천치가 아니면 자기 부인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다는 걸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라.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누리면서 살아라.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돈이 되었건, 신분이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조차도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뭐 마지못해 이거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지 뭐할 수만 있으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독립교회 다닌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마지못해 여기 있으니까 집 근처에 있는데 여기를 다니고 있는 거지 뭐할 수만 있으면 저 좋은 데 가서 좋은 데를 다니면 더 좋을 텐데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한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어떤 부분에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선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 이쪽 교회보다 저쪽 교회가 더 좋아. 내가 할수 있으면 저쪽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마지못해 여기 다니고 있지. 그래서 그냥 불평하는 마음으로 다닌 경우들이 많아요.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왕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니?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보내주신 것, 여기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삼성 다니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그만두고 LG로 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LG 다니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그만두고 삼성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맨날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옮길 수 있으면 옮겨도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보았을 때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것에 대한 미련,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이 교회를 가장 귀한 교회로 여기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여기서는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아내를,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직장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뭐 물론 다른 곳을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더 좋은 곳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리거나 내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무엇이 시험에 빠지는 것인지 혹은 무엇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누리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여튼 잘 분별이 안 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늘 말씀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만 내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뜻에 합당하다면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늘 감사하며 지내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욕심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역 감당하시면서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아니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과 주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하필이면 왜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생각하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르신 12명의 사도들을 후회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 번째 시험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나친 욕심이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드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늘 그리하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